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대회가 시작되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울교회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며 각 장막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받고 또 온전히 이 말씀을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자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창립기념일을 앞에 둔 50일간 이 사명자 대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일깨우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왔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비대면 시대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작정한 시간에 자율 기도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 신청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개월 지나면서 느꼈던 소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참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도 있구나, 이것이 저의 이곳 목회지에서의 첫 느낌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교회를 목회하면서 특별히 자부심을 느낀 것, 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투명하고 건강한 재정관리를 눈으로 목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관리를 하지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복식부기로 기입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투명하고 바르게, 또 오랜 기간이 지나도 또 뒤에 돌아보아 감사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도록 교회 창립부터 모든 재정 관련된 자료들을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또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지 솔선수범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의 지출은 최대한 근검하게 아끼고 한국교회 갱신 그리고 세계개혁주의 연합운동을 위해서,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안에 쓰는 지출보다 밖으로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건강한 교회, 어떤 때에는 70%까지 외부로 지출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그렇게 애를 써왔던 것, 이것은 서울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개혁가 칼빈이 꿈꾸던 개혁정신,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늘 개혁되어야 한다, 이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제도가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그리고 재신임 제도였지요. 이 제도는 서울교회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적인 제도를 두려워한 이들이 재신임 투표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음모론을 만들어 퍼뜨린 것이지요. 교회의 재정 비리가 있어 이를 밝히려 하니 비리에 연루된 세력들이 쫓아내려 한다는 거짓말, 이 거짓말로 교인과 교계와 세상을 속인 것이 서울교회가 지난 5년간 시련의 시기를 보내게 된 문제의 본질입니다. 서울교회 개혁정신의 근간인 목사, 장로, 안식년, 재신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교회 시스템을 파괴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거짓 음모론을 조작하고 퍼뜨린 세력,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교회 외부의 일부 교권주의자들, 교회의 재정비리가 있다는 지어낸 말을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부풀려 세상에 퍼뜨린 사이비 언론의 전형을 보여준 일부 기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조종하는 악한 영, 이들의 세력과 맞서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앙과 인생 전부를 건 영적 전쟁을 해온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붙드셔서 총회를 통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 공권력과 사법부를 통해 모든 누명을 벗겨주시는 중이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교회 회복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다가 이제 이 사명자 대회 기간에 교회 회복의 마지막 단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더한 열정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교회 회복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의 심령은 물두멍 앞에 서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은 소나 양 등 재물을 잡습니다. 뭐 이름이 이미지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 하는 일 중에 태반은 옛날 백정이 하던 일입니다. 직접 소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고 재물을 잡는 거죠. 이 튀는 피가 온몸에 묻는 겁니다.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손발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단장하고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존전에 서기 위하여 영적인 그런 정결례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새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정결례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의 오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새 검정이라는 것이 있죠. 검을 닦고 도성에 들어간다. 또 옛날에도 전쟁에 승리한 용사들이 도성에 입성하려면 피땀으로 범벅이 된 심신을 깨끗이 하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피비린내가 있고요. 또 실려오고 끌려오고 있는 전쟁 포로들 제대로 닦이나 했겠습니까? 그 역한 냄새가 도성에 자욱해서 사람들이 숨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주 강한 향불을 많이 피워서 그 향기를 피워 악취를 제거하면서 그렇게 개선군이 입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는 도성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그리고 생명의 냄새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로 이 향기인 겁니다. 그저 낭만적인 어떤 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을 거치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군들이 역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우던 그 향불, 그 향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영적 전쟁의 모든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울교회는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몰두하느라 우리의 심령이 악에 노출되고 악과 대적하다 보니 우리의 그 심령에 온갖 오물들이 튀고 베어 있을 겁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된 이들, 더럽고 잔인한 입술을 가진 이들을 맞상대해왔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적개심, 똑같이 맞대응하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을 격하게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울화병이 생기고 우리의 영성을 더럽히는 온갖 나쁜 감정들이 알게 모르게, 즉 부지불식간에 의식과 무의식에 우리의 내면에 영적 전쟁의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 쌓여 있고 역한 악취가 배어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오물들을 정리하고 악취를 제거할 강력한 향기가 필요하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전쟁터에 그 상처와 오물로 악취가 배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상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어 역겨운 냄새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냄새가 될 겁니다. 내 심령에 배어버린 육의 악취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덧입는 비결,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육의 악취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라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속적인 성공, 자기 내면의 욕구의 충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인생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손해보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해야 한다면 용기 내어 당당하게 감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졌다면 수치로 여겨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확천금을 얻을 부당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유혹을 거절하고 가난에 머물기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명예로운 가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내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우리를 대속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바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육신에 갇혀 사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영은 새롭게 되었으나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며 증명하며 구원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며 살아가보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앞에 디도서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타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완전히 가득 차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 즉 불경한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 정욕, 즉 세속적인 욕심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신중함이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요, 세 번째는 경건이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은 근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절제되어 있고 정숙하게 살고 세상 재물을 사용하되 순전하게, 검소하게, 바르게 해가며 때로는 빈곤도 경건하게, 신중하게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빈곤하다고 벗어나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법, 온갖 거짓과 사기, 도적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경건하게 근신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을 추구하라 합니다. 이 의로움은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준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이 있다면 제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세금이라든가 내야 할 것이 있다면 합당하게 바르게 내야 하는 것이죠. 또 공적인 의무, 또 세상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마땅히 다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셋째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분명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직접 삶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내가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즉 순례자의 영성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인의 참된 가치관입니다. 혹시 이 시간 식사를 앞두신 분들께는 죄송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지난주 기사에 기억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여성이 잔디밭에서 입을 벌리고 자다가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메스꺼움과 복통에 병원에 실려가서 의료진이 검사를 해보니 위 속에 1.5m가 넘는 뱀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숲에서 입을 벌리고 사는 사이에 그 목구멍으로 뱀이 기어 들어간 것이죠. 그 기사를 보고 제 머릿속에 며칠 동안 이미지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메스꺼워서 잠을 자기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며칠을 보냈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은 생각하면 지게 됩니다. 떠오르면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떠오르는 법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5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을 목도하고 또 귀로 듣고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야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며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 내 역량 되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찾아보고 또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감옥에 갇혀 사는 우리는 본성상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때에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요, 사람 앞에서는 남에게, 즉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남에게 겸손하고 남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할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남에게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선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선을 행했다고 자만심에 빠지는 게 사람입니다.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남을 은근히 멸시하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가슴 안에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자신이 왕이 된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일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재능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것 가지고 지 것인 양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재능도 소유도 업적도 내세우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한 겸손,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야 진정 이웃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진정 겸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이 가치가 헷갈리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 같이, 이런 어감이 스며들어 있죠.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라 이겁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이 아니고 실제로 선한 청지기이니 청지기로서 선하게 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죠.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정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의 요체, 주님의 가르침의 요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나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 바로 헌신입니다. 자기에게 대하여 자기 부인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하여 자기 부인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관계,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나이다. 고백하며 시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때에, 자기가 자기 것임을 포기할 때에 진정, 영적인 평안, 진정한 신앙의 신비와 유익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맛보아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즉, 소유욕,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씻겨 나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명예를 향한 야심, 모든 육신의 갈망, 그리고 더 깊이 숨어있는 그 죄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독소들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 구원하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불의한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모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단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으로 얻은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는 그러므로 악한 계책, 악한 술책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이 잘 될 때에 그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모든 명예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함께 애를 썼던 옆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목적을 추구하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명자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작정한 시간에 자율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사명자 대회에 흩어져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의 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 쌓여있는 그 영적인 악취오물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내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사시대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예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서울교회 회복시켜 주시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다시금 힘있게 재개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믿으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사명자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복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